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하라 하시니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각기 다른 사건이 연이어서 연결되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내용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그 중심 내용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죄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 또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죄악된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성모독으로 비난하는 서기관들에게 죄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바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나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정말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이셨지만 100% 인간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 또 권능을 가지고 있으셨고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걷게 하심으로 즉 기적을 보이심으로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서기관들에게 보여줬던 것이고 또 그런 기적을 베풀고 또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 세관이었던 세리장이었던 마태를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태와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마태의 집에 머물러서 그와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정말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그 이유는 이 세리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 재물을 착복하여서 자기네 것들을 먼저 챙기고 그 나머지 것들을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족이었지만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취급하였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어째서 너희 스승은 너희 선생은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비난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이 비난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또 듣게 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사하는 권세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 속에 내포되었던 그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면과 이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한 사건은 바로 당사자인 마태가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 남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신의 글로 옮겨서 후대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셨지만 이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의 콜링에 모든 사람이 다 응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중풍병자, 또 그를 데리고 왔던 그대의 친구들, 그리고 세리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였던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어떤 우리 그 신앙의 표현,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정말 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 이것은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나서 권능을 주신,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찬송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더니 8절 말씀에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말, 예,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한국말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곧 이 의미는 한 사람에게만 이 그 권능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사람,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권능을 행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나온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행할 것을 바라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세상에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러나 사실 이 교회가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의도대로 이 땅에 세워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이다 보니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신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시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실천하셨던 사명이십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 제자 삼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그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이 귀한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르셨고 또 삼으셨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셔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루고 있는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갖고 이 교회를 다시금 리바이벌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또 교회를 세우신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우리 그리고 뉴저지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명을 쫓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귀한 소식들, 구원의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긍휼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 또 선교적인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팬데믹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소중한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